성경 자체는 쉬운 게 아닙니다. 66권의 말씀. 더군다나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성경 어느 곳을 우리가 쉽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한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읽으면 아 단어는 알겠고 네, 어떤 의미들은 살짝은 알겠죠. 그런데 쉬운 우리가 잘 아는 뭐 창세기 같은 내용도 거기에 오묘하고 깊은 또 구속사의 어떤 흐름을 깨닫기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우리가 한글로 읽어도 이렇게 얻는 우리 가운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몇 번을 읽어도 와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욥기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한 달에 일독하신 분들은 적어도 한 달에 욥기를 한 번씩 읽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욥기를 매달 읽는데 과연 욥기가 그 내용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들어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유명한 구절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뭐 정금같이 나아가게 할 것이다 라는 23장의 말씀. 뭐 이런 그 정도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뭐 창대하리라 라는 그런 말씀들 몇 구절은 우리가 잘 알죠. 그런데 대부분에 있어서는 이 욥기 전체를 우리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욥기는 시가서입니다. 시적인 표현들로 되어 있어요. 시적인 표현이라는 것은 그냥 그 어떤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렇게 숨겨놓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6장을 읽어서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잘 깨닫지 못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욥기 전체 어제 그림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한번 이제 또 보십시오. 자, 욥기 전체는 42장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저 가운데 삼각형, 저기 이 삼각형 꼭대기가 1장이고 삼각형 밑에 쪽이 2장, 3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자, 1장은 밑에가 1장, 2장이고 3장이 위인데 1장, 2장은 욥에게 벌어닥친 시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장은 재난, 물질을 다 가져가 버렸고 2장은 자기 육신, 욥의 육신을 쳐서 그 깨진 그릇으로 이 피부를 긁을 정도로 육신을 쳤습니다. 그래서 3장에서 막 탄식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때 그냥 사생아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욥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몇 개월에 걸쳐서 그 고난이 되니까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차라리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하고 라면 하고 탄식하면서 그랬더라면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이쪽 왼쪽 4장부터 14장까지는 첫 번째 친구들과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차례차례 돌아가면서 마치 청문회 하듯이 욥에게 질문하고 욥이 답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고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났으면 간단하죠. 그런데 자 그 1차가 끝나고 2차 이쪽 오른쪽 아래 2차 또 3차 중간쯤 또 있죠. 그리고 나서 욥이 혼잣말처럼 독백하는 내용이 27장에서 31장. 이제 마지막 친구, 네 번째 친구인 엘리후가 이제 또 등장해서 또 욥에게 막 공격적인 말을 하는 이야기 32장부터 37장.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모든 상황이 다 끝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상황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내가 고민하는 거, 염려하는 거, 또 풀리지 않는 숙제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셔야 내 상황이 끝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욥의 그 고난도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 끝나고 그 친구들의 말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욥이라고 해서 막 욥이 이렇게 변명한다고 해서 욥이라고 다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욥을 위로하면서 갑절의 복을 주셨다라고 욥기가 끝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이 6장이잖아요. 6장.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변론 부분 엘리바스가 이제 질문한 내용이 4장과 5장에 나왔죠. 어제 아침에 봤던 것처럼 오늘은 6장 그리고 이제 내일 7장 그러면 자, 욥이 이 엘리바스의 질문에 대해서 엘리바스 한 말에 대해서 욥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자, 6장의 제목 한번 넘겨줘 봐요. 네, 다시 한번 더 또 안 나는 거예요. 네, 6장의 제목이 뭡니까? 지나친 의 주장이라고 되었죠. 그러니까 욥이 변명하긴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욥을 이해를 해야 전체가 이제 아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욥기 오늘 6장 3절을 보면 나의 말이 경솔하였다라고 솔직히 사실은 좀 시인을 한 거죠. 예, 자기 죽음, 내가 차라리 죽었더라면,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냥 어렸을 때에, 그, 애기였을 때 그냥, 그리고 엄마 젖을 물지 못하고 그냥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하고 했던 말에 대해서 내가 참 경솔했구나라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런데 맨 뒤쪽에, 자,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나의 의가 건재하니. 그래서 6장 제목이 지나친 의 주장이라고 했는데 욥은 아직도 자기가 의롭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해야 할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요 뼈들을 가지고 자 그러면 엘리바스는 욥에 대해서 뭐라고 했냐면 뭐 이제 4장 5장에서 했던 말이니까 4장에서는 너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가 그냥 나타나겠느냐. 네가 무엇을 잘못했으니까 그런 것이다. 그러니 잘 생각해보고 5장에서는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욥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맞습니다. 어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5장 17절에 보면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 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는 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 구절만 보면 얼마나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상황 같은 마치 수학 문제를 푸는 것처럼 딱 다 맞는 것은 아니다. 각자 상황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의 어떤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지 못하고 마치 수학 문제 풀듯이 공식만 그리 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욥이 3장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했던 것을 이 엘리바스는 뭐라고 했냐면 5장 2절 말씀 한번 봐볼까요? 5장 2절 스크린 띄워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는 욥이 생일을 저주하고 죽음을 이렇게 바라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분노고 시기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너는 참 어리석은 자구나. 너는 참 미련한 자구나. 미련해서 분노하고 어리석어서 시기하는 거야. 네 생일을 하나님 주신 복인데 어찌 그렇게 저주하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욥의 상황을 알지 못하고 했던 그 친구의 말 때문에 욥은 얼마나 힘든지 자 오늘 6장 2절을 봐보세요.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내 괴로움을 아냐. 너희가 내 그 파멸, 내 모든 것 망한 그 무거운 마음을 너희가 아냐. 만약에 그것이 무기가 있어서 저울에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래처럼 무거워서 다 이렇게 잠기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욥의 해명에는 거짓말을 어떤 비판하기만 할 뿐 그렇게 아니 거친 말로 비판하기만 할 뿐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욥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의 대한 그 서운함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관역으로 삼고 도가사를 쏘으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이제껏 믿어온 보응에 올리 인과 보응의 원리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4절에 전능자의 환산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만약에 들나이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5절. 그러니까 들나이가 우는 것, 소가 우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어서 울지 않겠느냐. 내가 그렇게 탄식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아기가 울 때는 뭔가 요구하는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뭐 오줌을 쌌다거나 아니면 배가 고프다거나 그래서 갓난애가 울지 않겠느냐 이런 편이죠. 그래서 들나이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너희 말은 마치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는 것처럼 달걀 흰자의 맛이 없는 것처럼 너희 말은 참 맛이 없다, 내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의 말로 인해서 오히려 위로를 얻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먹지 못하는 음식처럼 친구들의 말은 꼭 그렇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5절 6절에 자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아니 무슨 까닭 없이 울 수 있겠느냐. 뭔가 필요하니까 울지. 내가 왜 탄식하겠느냐. 뭔가 너희가 내 상황을 아느냐. 내가 탄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것이지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재난은 하나님의 징계라는 이 엘리바스 친구의 말은 먹을 수 없는 음식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쓴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기 생명을 끊어주시기를 바랐습니다. 그 죽음은 오히려 기쁜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나를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지 모르는 고통 가운데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차라리 내 생명을 끊어버렸으면 나는 정말 오히려 기뻐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될 테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생명을 그냥 해줬으면 좋겠다. 스스로 자결할 수는 없고 이런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간증하는 사람들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죽을 수는 없고 뭔가 그냥 금식 하다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그냥 생명이 다하면 다하고 이렇게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경우가 있는데 욥의 말도 그렇습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고를 통해서 뭔 일을 통해서 자기 생명을 끊어버렸으면 좋겠다. 그것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히려 고통 가운데도 기뻐할 수 있겠다라고 10절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내가 무슨 기력이 있겠느냐. 12절에 오니까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돌의 기력이냐 그 말은 나의 기력이 그렇게 돌처럼 단단하고 힘이 있겠느냐 이런 표현이죠. 또 나의 살이 어찌 노세겠느냐. 내 기력도 나의 살도 그렇게 튼튼하지 못하다. 얼마 남지 않았다. 13절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느냐. 이제는 나의 도움도 나의 능력도 이제 없어져 버렸다라는 그런 표현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내가 버틸 힘이 없구나. 무슨 돌의 기력이 있어서 버티겠느냐. 내가 무슨 살이 노쇠 같아서 버틸 수 있겠느냐. 나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 친구들에게 대해서는 너무 서운하다 이 말이죠. 자, 14절 봐보세요.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버릴지라도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아니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낙심해 있다 할지라도 친구들로부터는 동정을 받아야지 위로를 받아야 되지 세상에 너희가 그럴 수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자 15절 이것도 시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느 분 잘 와닿진 않을 거예요. 15절 보십시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면 눈이 그 속에 감춰질지라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땅이나 그 중동 지역에는 와디라는 예, 그 하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울이죠. 개울인데 거기에는 전혀 물이 없으니까 비가 없으니까 말라버려요. 그런데 이제 우기에만 이렇게 물이 있어서 하천이 흐르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내 형제들은 15절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다. 마치 와디처럼 물을 찾고 싶어서 갔는데 물이 없다 이 말이죠. 친구들에게 위로를 받고 싶은데 그 친구들의 말은 물이 없는 개울과 같다. 마실 물이 없다. 그러니 더 목마르다. 이런 표현이죠.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하고 정말 변덕스럽게 짝이 없는 그 친구들의 마음 이렇게 그래서 18절 대상들 곧 장사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가서 멸망하느니라. 물을 마시러 갔는데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기대하고 왔는데 친구들이 그래 나에게 뭔가 위로를 주겠지, 뭔가 나에게 격려해 주겠지 이런 기대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마치 변덕스러운 그 개울처럼 친구들 또한 자기를 낙심하게 할 뿐이다. 거기 21절에 20절에 표현했던 것처럼 거기 와서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우물이라고 와서 찾아왔는데 그 흐르는 물 개울이라고 와서 찾아왔는데 물이 없는 것을 보고 낙심했다라는 그런 표현처럼 자기가 얼마나 낙심하는지, 세상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께 어떤 그런 징계를 받았어도 친구들이라도 와서 그래 조금만 참자 하고 위로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공격적인 말을 통해서 이 욥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서 21절에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그렇게 한 것은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게 당한 일이 너희에게 임할까 봐 너희가 겁내고 있구나, 그래서 오히려 막 공격적인 말로 나를 그렇게 공격하는구나 이런 표현들입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했냐,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했느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가 너희에게 원하던 것이 무엇이냐, 그런 것을 원하는 것도 아닌데 와서 그렇게 나를 낙심하게 만드느냐라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욥의 하는 그 말 구절 아주 구구절절 이제 친구들에 대한 서운함이 묻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와서 말 안고 있어주기만 해도 힘이 되었을 것인데 이 욥에게 너가 뭔가 잘못했어 그렇지 회개해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들이 오히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그렇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24절부터 30절까지 마무리 이제 합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나는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 건,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옳은 말 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내가 고통스럽냐, 도대체 뭐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냐라는 표현이죠.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이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 거냐, 마치 제비 뽑아서 고아를 팔아 넘기는 것처럼 친구인 나를 그렇게 팔아 넘기는구나 라는 그런 이야기.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지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나 아직도 하나님 앞에 나 정직해, 나 의로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물론 욥은 억울하게 이 사탄에 의해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 때문에 억울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가 있어서 어떤 이 일을 당한 것이 아니다, 욥의 말도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또 이렇게 지나치게 자기 의를 주장하는 욥의 태도는 또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다 말만 하면 말이 나오는 그 순간에 실수가 있기 마련이고 또 우리의 말이 화살이 되기가 쉽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돌 때에 침묵, 말 한마디도 하지 못하게 하고 13바퀴를 돌도록 하겠습니까? 침묵 행진,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낫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말을 하도록 허용했다면 얼마나 원망불평이 나오겠습니까?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일곱 바퀴를 돌아도 아무 끔적도, 뭐 징조도 보이지 않아. 12바퀴를 돌는데도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아. 그러니 얼마나 원망불평하겠습니까? 그래서 침묵하게 했다는 사실. 때로는요 조용히 말하지 않고 옆에 있어준 것, 그냥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말을 해야 된다면 정말 공식적인 뭐 수학 문제 풀듯이 내가 아는 상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의 말로, 격려의 말로, 살리는 말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가정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부부간이나 아니면 부모 자식 간에도 역시 마찬가지. 나는 자식에게 잘 되라고 하는 말이지만 그 자식들은 그것을 뭘로 들어요? 그냥 그 말을 꼰대의 말로 이렇게 든단 말이죠. 그냥 그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 내가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도록 말씀으로 가르치라라고 훈계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할 때는 말씀을 가르쳐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세워주고 살리는 말로 그 사람을 우리 자녀를 또 우리 부모님을 우리 형제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 지체들을 살려내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엘리바스와 욥의 대화 속에 또 계속되는 친구들의 대화 속에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지를 깨달아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 깊은 또 묵상과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